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이곳에 예수 믿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오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뭐 이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복도 받았던 그런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을 끝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된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이전에 나태하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좀 더 열심을 내고 올바로 이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께서 바짝 우리를 졸라서 우리를 깨우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것이고, 아직 그런 때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싫으면 언제든지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께서 그들을 느슨하게 놔주는 것이고 어린 생명으로 놔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끝내게 되고 예수 믿는 인생을 끝내게 된다면 구원 없이 예수 믿었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께서 나를 바짝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옛 생명,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믿는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따라 나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예수 믿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단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과연 자기 부인이 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 삶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알기는 알지만,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러분에 다가올 때는 이것이 자기 부인인지 자기 십자가인지 자기를 부인할 때인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인지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과정을 통과해 나가고 여러분이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잘 겪어 나가게 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내가 자기 부인할 때였고 그때 내가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질 때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때 간증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선 예수를 만나야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나에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행될 때도 난 그것이 자기 부인인지 자기 십자가인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과정을 잘 겪어 나가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니까 아, 내가 이때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던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간증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여기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내가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움직임은 있지만은 그건 전부 헛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인지 자기 부인인지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고 따라 나서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 인도자를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관념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하다가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행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예수 열심히 믿어도 꽉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자를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달린 것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인도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바로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설교를 하고 신학적으로 좋은 지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인도자들을 우리는 좋은 인도자다, 정말 내 마음을 찌르는 인도자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도자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한 자기 인도자를 만나서 따라 나서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구미에 맞는 인도자를 따라 나서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인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끌어가는 인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인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도자를 만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은 구원은 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참다운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로 교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처럼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 인도하는 자들은 그건 제대로 된 인도자가 아닌 것이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인도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인도자가 참다운 인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자기가 올바른 생명의 인도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자는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소개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독단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점잖은 가짜 지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뭐 그렇게 안 하겠죠. 내 말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 좋으면 그 사람 말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가짜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생명을 가졌으면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따라야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안 따라도 좋지만 딴 데 가서도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여요? 내가 싫으면 딴 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이 생명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도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에 감동돼가지고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로 권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안에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결과가 5절이 되는 것이죠. 4절의 결과로 5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자신이 전도를 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 믿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믿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3절 읽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자, 이 말씀은 다소 의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용감한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뭐 안질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얕잡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린도로 가기 이전에 바로 아덴에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다 거절당했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실패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할 이 얘기를 할 때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참다운 전도자로 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많은 다른 전도자들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두려웠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쪽 세력들, 지식의 세력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음해, 그들의 어떤 비방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거 전할 때 그 바울이 그런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산인 것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강철 같은 철인이라면은 뭐 두려움 자체가 없으니까 무조건 용감하게 용맹하게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사람으로 온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것입니다.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대교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개종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수도한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맏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듣고 유대교인들이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해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기존의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교인들을 전부 이쪽으로 기독교 바울의 교회로 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떻게 서 있을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을 굉장히 고소하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을 느끼는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해서 아, 내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넌 입을 벌려서 담대히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너의 말을 들을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입을 다물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에게 주님께서 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바울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대방의 어떤 위협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바울은 여기서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울을 공격하는 외부적인 어떤 공격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성장시킬 때 계속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자라나지 못한 만큼 바울의 말이 자기 자신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에 의해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 각 개개인의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바울을 비방하기도 하고 바울을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떠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것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을 끌어오기까지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항상 여기 있으면 좋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나서라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울을 찌르게 되는 거죠.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잘 견디길,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바울이 말씀을 싫다고 떠나가게 되면 그렇게 떠나갈까 봐 바울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것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생명을 가진 전도자가 전도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반작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을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대사도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씩씩하고 뭐 아무런 걱정심 없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약한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인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 인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인도자가 어떤 위험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인도자를 붙잡고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이 당연한 판단이고 당연한 행동, 해야 될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는 그 말씀의 배경, 왜 이렇게 바울이 떨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이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다른 사람의 전도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5절은 따로 보도록 하도록 하는데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전도함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기 말과 자기의 전도하는 것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적인 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지금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우리 나눠줍시다, 우리 희생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선한 행동을 하자고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다 그친다면 전부 사람에게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고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생명이 전달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기에 생명 없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애초에 거기에 있지도 않은 거죠. 그 말씀 속에서는 많은 지도자들 기독교 목회자들이 전부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교인들한테 좋은 말씀을 할 것인가, 좋은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교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뭐 신학을 연구하고 또 무슨 간증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배우러 다니고 있는 것이죠. 세미나도 잘 찾아다니고. 그런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그 바닥을 헤매면서 자기 자신이 무슨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인들을 마음을 감동시킬 그런 지식 습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가보면 대부분 교회 목회자들이 세미나 참석하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표대인 것이죠. 그 교회 부흥쌤이라면 가난한 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노하우를 배우려고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기 자신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고자 원한다면 우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나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아 그래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인가 보다 이런 어려운 부단 생각이나 있겠죠.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전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아래서 배우고 있으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보면 볼수록 더 허전함만 쌓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맨날 좋은 얘기 들어도 나는 좋은 사람이 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만족이 있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 중에서는 두 부류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지식, 생명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이 있는 것이고 전도자들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전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은 생명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제 생명을 전한다, 말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고 했을 경우에 그 잘못을 이제 제가 책망을 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왜 하게 된다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조성해서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 소리를 하게 했고 그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 이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 행동을 내가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걸 이때 이 말을 하도록 드러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고 말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해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망을 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저는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하셨죠?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 동역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심,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배워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방식하고 지금 여러분 다 밖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목회자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까? 저기는 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가 여러분의 표현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고쳐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후자는 제가 지금 여러분의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방식이라기보다도 하는 이 길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 거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여러분이 행하고 아니면 말하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꾸지람 받을 일, 잘못한 일, 여러분 내면에서 고쳐놔야 될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서 뭐 열심히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실 때는 그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만큼 때가 찼을 때 그때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듣고 있죠. 듣고 있고 듣고 이랬으면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된 사람한테 그것을 고쳐야 될 부분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수술해내야 될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뜨거운 불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처럼 여러분에 작용해서 여러분의 죄와 하나로 뭉쳐져 있죠.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찌끼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언제 드러나느냐? 용광로에서 불을 막 떼게 되면 시뻘겋게 다른 쇳물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찌끼가 위에 시커멓게 뜨고 이제 진짜 순수한 철이나 금 같은 거는 그대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은 그때가 바로 용광로에서 그것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찌끼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이 말씀의 불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떤 때에 여러분 찌끼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드러낼 때인데 그땐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하나 됐던 그 찌끼가 여러분과 분리되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이것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때가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찌끼를 드디어 여러분 눈에도 보이도록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분리해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뭐 한두 번에 곧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또 이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버티면 이 용광로가 다시 이제 굳어져서 이 찌끼가 언제 또 다시 분리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드러났을 때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찌끼가 드러났을 때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징계와 채찍질로 다가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 나와 분리되고 눈에 보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고치는 방법이죠. 참다운 목회자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목회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경 지식 갖다 놓고 뭐 누가 무슨 얘기했다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서 난 내면을 고쳐야 되는 거고 새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정금이 돼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이 나와 완전히 찌들어서 하나로 섞여 있는데 이 사람을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고쳐지겠냐고. 이것을 말씀의 불로 태워서 이 안에서 분리가 일어났을 때 책망으로 이걸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간에서 여러분들 그 보면 쇠들 벌거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후드려 패죠. 막 때리면은 그 시커먼 그 어떤 이물질들은 철로부터 분리가 되고 철은 더 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당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될 때 이 책망이 여러분에게 쇠망치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부글부글 끓 용광로에서 끓는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에 다가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래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지고 그런 일들을 잘 겪어나간 사람들은 뒤돌아볼 때 아 그때 그 과정은 내가 미련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들이 잠본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부 사라져버려야 될 것인데 그때 그 연단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울은 나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지금 난 성령의 나타나심을 전하고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둘의 차이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아, 내 안에서 나의 약함이 다 고침 받아야 돼 이런 인식은 갖고 있지만 그 인식 갖고 있다고 됩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실수 없이 평생 동안 조용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 반드시 죽기 때문에 너를 흔들어서 때가 돼서 흔들어서 말씀 앞으로 불러서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내거나 아니면 망치로 쳐서 여러분들도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이전에 나올 때는 억지로 이렇게 나왔죠.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무엇을 좀 배우고 여기서 깨닫고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교회를 나와도 자기가 기쁘게 보상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엔 교회에 열심히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나온 것에서 보상해줘, 복줘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온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익이 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도 어떤 보상을 바라고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찢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상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그 본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여러분 개개인에게서도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숨어있는 그 생각을 드러내죠. 처음에는 이제 보고 있다가 처음부터 그러면 뭐 고칠 기회도 없으니까 그럼 축적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보상받지 않고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보상 안 해주니까 난 이게 성질나서 못 살겠다 하면서 아니 그럼 나 안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마음에 찢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려고 드러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아, 나 그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안 나와. 봉사하던 거 봉사 안 해. 하고 뒤로 나자빠지려고 하죠. 왜냐면 자기 자신이 보상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보상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열심을 낸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보상 못 받는데 뭐 교회 열심을 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까닭이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제가 여러분이 드러났을 때 이거 봐 이것이 드러났잖아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금방 그걸 깨닫는 게 아니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변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감추고 다시 또 열이 식기를 기다리면 다시 붙어버리는 것이니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고칠 기회가 또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보상 없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질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맞는 것은 보상 없이 바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가려야 할 방향이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셔서 다음에 또 얘기하고 또 못 깨달으면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고 또 못 깨달으면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그러다 지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해도 끔찍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속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 나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이런 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을 내더라도 올바른 여러분 당연히 고쳐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모순된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저거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안 보이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을 내면 분내서 자기 죽으려고 분내는 건데 어떻게 그걸 위로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주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그런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냄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들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점차 밖으로 밀어내서 자기가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거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때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찢기가 드러났을 때.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의 결과가 그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읽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너희 믿음이 바울이 내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생기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찢기가 제거가 되면 무엇이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쌓일 때 이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지식으로 배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연단의 영광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생기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지식을 주어서 사람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안에 생긴다 해봤자 이 믿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거 흔들리는 거죠. 믿으려고 죽도록 힘써서 믿습니다 하고 힘줘서 얘기하고 믿음 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들은 줬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면 확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믿으려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의 지식에 입각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부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잘 겪어 나갔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연단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금같이 나올 때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했을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절인데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정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정금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여기 있으신 것이고 불로 연단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금을 여러분이 받게 됐을 때 참다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부활 세상에 온전히 안착한 때의 모습이라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로 금은 금인데 말씀의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대충 일본 순금 99.9% 그 순금을 그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한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책망받는 것. 책망받는 것에 힘들어하죠. 그러나 책망받는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픔으로 끝났지 모르겠지만은 아는 사람에게는 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를 정금으로 만들고 정결케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프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견뎌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점차 이제 깨끗함만 남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만 온전히 자라난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약하고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대적자들에 의한 것이죠. 생명이 나갈 때 거기 대적하는 사망의 세력들이 생명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내가 전도를 했고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참다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 길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우리를 함께해서 인도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침받은 그런 헛개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데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해서 받은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이러한 부활 생명, 불로 연단된 정금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부활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